칭찬을 받으면 6학년이 됐는데도 여전히 좋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합니다. 시야가 넓다, 제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는데요. 보니까 우리 목사님은 아주 특출한 은사가 있어요. 말 한마디를 아주 여러 개로 연결시켜갖고 저보다 훨씬 시야가 넓은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쓰는 두 가지 단어 여러분들은 아마 생각 없이 쓰시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또 이 단어의 의미를 담아서 쓰시기도 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은혜와 믿음입니다. 은혜는 우리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가 무슨 열심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 분명히 압니다. 자, 근데 믿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해가 굉장히 큽니다. 저 사람 믿음 아주 좋아,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 엄청난 열심이 있어, 아마 이런 의미가 담겨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께 열심히 내가 뭔가 드려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또 더 나아가서는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그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 열심이 그 믿음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은 사실은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위해서 은혜를 주셨지만은 믿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겁니다. 믿음이 뭐냐?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통치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하나님이 전체적을 보는 그러한 그 기이한 통찰력,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무한 신뢰를 하나님께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있다 그러면요, 내 자신의 어떤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 누구를 아는, 그리고 그걸 통하여 언제나 마음으로 흐뭇한 그러한 그 좀 분명함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귀한 관계를 시작을 하셨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에 예수님께서 다리가 되어서 우리에게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죄인이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아는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이게 하나님의 관계 안에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언약적인 관계입니다. 자, 이 관계는요, 하나님께서 그냥 처음에 우리와 연관된 거기에서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아니요 그 이후에도 영원히 지속이 되는 그러한 그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사막에 길도 내시고 강물도 완전히 걸러주시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담을 무너뜨리게 주시기도 하시는 그러한 그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좋게만 주시는 분으로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래서 내 유익을 위해서 있는 걸로 그렇게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요,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러한 그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평생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시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격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자, 인격과 인격이 만나면 뭐가 됩니까? 관계 형성이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친구를 만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인격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서 하나님과의 그 언약적인 관계 속에 들어가도록 하셨습니다. 자, 이 관계는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그러한 그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보다 우리가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지만은,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을 막아주시기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바로 갈 수 있는 길도 돌아가게 만들어주시기도 하고, 일부러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려움을 주시기도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목적은 그냥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내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그러한 그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한 단계 성숙하게 하시고 높여주시고 쓰게 해주시는, 쓰임받는 그러한 그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찾아오는 고난, 이것을 변장된 축복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변장된 축복은요, 우리가 알아야만 그 의미가 내게는 엄청나게 큰 유익이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것을 견뎌내는 그런 그 힘이 생깁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 모두가 다 힘들었지요. 팬데믹으로 인하여 엄청나게 힘든 과정을 겪었습니다. 근데 이건요, 한두 사람만 겪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외 없이 겪었습니다. 자, 근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유익을 얻었는가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 우리의 믿음이 판가름이 나게 됩니다. 제가 아는 많은 사람들은요, 주저앉은 사람도 많아요. 못 가겠다고 뒤로 돌아간 사람도 많습니다. 포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심지어는 삿대질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왜요? 왜 이렇게 힘든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근데요, 저는 장로님들 중에 어떤 분들이 그래요. 하나님 이걸 빨리 종식시켜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실 때요, 제가 그 장로님께 다가서서 그랬습니다. 장로님, 그런 기도 하지 마세요. 전쟁은 우리가 종식시켜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요, 팬데믹을 만약에 우리가 2년간 고생을 했습니다. 엄청나게 힘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그냥 하루아침에 종식이 되면은 우리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아니에요. 그동안 우리가 겪은 이 모든 어려움 얼마나 아쉽습니까? 하나님은 목적을 두시고 우리에게 이 팬데믹을 주셨는데 그 목적이 우리 안에 유익으로 남아내지 못하면서 종식이 돼버리면요, 그것만큼 우리는 불행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 팬데믹을 통하여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맞춰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인격이 다듬어지는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그 기도를 위하여 2년 동안 초점을 맞춰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기 전에요, 제가 이 출애굽기에서 여러분들과 한 가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말씀은요, 특별하게 우리가 요셉을 이해하는데, 요셉이 어떤 신앙인이었는가 하는 것을 이해하는데 아주 궁극적인,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을 떠나 이제 가나안을 향하여 떠나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기적과 이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궁금하여 묻습니다. 하나님, 얼굴 한번 보여주세요. 이제 우리를 저 광야를 통하여 저 길로 데려갈 분이 대체 누구신지 좀 더 정확하게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물어봅니다. 저에게 주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나는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내가 나의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내가 나의 등은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본문에서 이 신앙을 증언하고 있는 요셉의 신앙을 우리가 확인하고 알 수 있는, 아니에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매일매일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구절이 바로 이 안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했냐, 우리가 이것을 한번 다시 한번 보면 요지는 이렇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얼굴 한번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선한 형상을 그 앞에 신속하게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근데요, 보니까 얼굴은 보여주지 아니하셨어요. 그리고 내 등만 보여주겠다, 내 뒤의 모습만 보여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얘기하는 얼굴, 등, 아니면 영광, 뒤, 이 모든 것들은요, 사실은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찬송하지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근데 여러분, 그 찬송하면서 여러분 정말 주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세요? 물론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요, 그 모습을 우리가 그려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metaphor. 우리가 얼굴을 보자라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격려를 해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옵소서, 그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그 모든 은유적인 표현을 그냥 그 문자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본질상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 얼굴을 우리가 직접 대면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안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산 자가 없다.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절대로 보여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영으로 예배하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역으로 이해를 하면 뭡니까? 하나님은 얼굴로 보아서는 안 되지만요, 그러나 등으로는 볼 수 있고, 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등으로 보아야 된다. 요셉만이 아니고 모세만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을 등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그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그러한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등으로 보는 하나님이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오늘 우린 요셉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은유적 표현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이끌어 가신 모든 행위들을, 하나님의 역사적인 사건들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다 증거로 남겨놓으셨다라는 그런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들을 우리는 보면서 하나님을 인식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되고, 그 확인 속에 하나님은 살아서 오늘도 여전히 역사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간섭하시는 손길이 있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손길이 있음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섭하세요. 그 간섭하신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상한 그러한 그 누앙스가 담겨 있는 단어입니다. 참견한다. 물론 이 하나님 우리를 참견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주의 주재 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아무것도 아니고 보잘것도 없고 죄인이었다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 하나님을 이제 겨우 알게 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간섭해 가신다. 이건요 우리에게는 엄청난 감동입니다. 근데 이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안에 하나님의 뒷자취들을 남겨 놓으시면서 하나님의 이 역사적인 행위, The mighty acts of God, 그 행위들이요 여러분이 삶을 한번 뒤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삶에 분명히 나타나게 될 겁니다. 자, 이 말씀이 갖고 있는 신학적인 중요성이 아주 큽니다. 뭡니까? 하나님을 결코 우리는 가시적으로 보려고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분도 아니시거니와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분도 아니기 때문에요. 근데요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그 실체를 알고서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행하신 다양한 구원의 역사, redemptive history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끌어 가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하나하나를 우리는 확인하고 알고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역사 속에서 세부적으로 주관하시고 그 다음에 계획을, 목적을 두고 행하셨다. 그리고 이 모든 역사의 사건들은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결과들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요 우리가 이제 한국 이번에 선거가 끝났습니다. 한국 투표 결과를 하나님께서 미리 다 정해 주셨다 이 의미는 아닙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여 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진행하셨다, 물론 그러한 의미도 아닙니다. 우리는 인격체이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결정합니다. 하나님은 그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안에 섭리로 이끌어 가신다, 그 의미는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결과를 통하여 가장 아름답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만들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과 두 가지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전에 우리 요셉에게 주신 말씀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요셉을 보면서요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요셉이 끌려왔는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는가? 여러분 요셉은요 꿈 많은 소년이었죠. 그는 늘 꿈을 꿨습니다. 별들을 보면서 그는 꿈을 꿨습니다. 해와 달을 보면서 그는 꿈을 꿨습니다. 밀밭 사이로 다니면서 곡식단들을 보면서 꿈을 꿨습니다. 구덩이에 들어가서도 그는 꿈을 꿨고 감옥에서도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인생의 역사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등을 처음부터 본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가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하나하나 확인이 되는 그 순간에 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 손을 붙잡고 계시는구나. 내가 제일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과연 어디 계세요? 라고 부르짖었을 바로 그때 나중에 가서 뒤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결코 떠나신 적이 없으시구나 하는 것을 그가 보게 되었습니다. 노예로 팔린 것도 바로 그때도 하나님께서 계셨고요. 신임받아 보디발의 집 가정 총무로 일할 때 그리고요 그 보디발의 아내가 모함하여 감옥에 들어갔을 때 그리고 감옥에서 그 이 꿈 해몽을 해줬는데도 그 다음에 나가서 아무 소식이 없을 때 여러분이 모든 가정 하나하나 그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없이는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그가 확신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등을 분명하게 확인하는 사람은요 우리의 삶에서 시련이 오나 기쁨이 오나 묵묵히 모든 것을 감당해 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인격 형성의 과정으로 삼고 우리에게 유익을 만들어냅니다. 이번 팬데믹 기간을 통하여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랬어요. 연락을 해보니까요 뭐 러시아 백신을 맞았습니다. 중국 백신을 맞았습니다. 그렇지만 성계지를 떠나지 않고 성계를 지켜가면서 그러면서 현지인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서고 그들을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안에서 과정과정마다 지켜주시는 놀라운 일을 감당할 때요 앞으로 저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간증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감동을 줄 그러한 그 간증들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시련은요 그러나 우리에게도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사람이라면은 그러면 아마 더 큰 시련들을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게 될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빚어가시는 분입니다. 그리고요 우리를 단련하는 그 길은요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이 어려움을 주시면서 그 안에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것을 보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참 신앙인에게 시련이 많습니다. 근데요 그 모든 시련은 다 하나님의 사건이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신 그러한 그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그러한 그 손길로 우리가 보게 되면요 그러면은 그 안에서 이 쓰임받은 인물들 우리 성경 안에 다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때는 하나님 안 계시는 줄 알았어요. 너무 힘들어갖고 포기할 그 바로 그 지경까지 갔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통하여 일어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앞장서게 하시며 그 길을 가게 하시는 그리고 막혀있던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것들을 확인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만사 모든 문제로부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물어야만 합니다. 모든 사건 속에는 이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 다 창조주의 손 안에 들어있고 하나님의 이 손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원망하거나 신세에 한탄하지 않고 하나님을 묵묵히 바라볼 때요 그 안에서 감내하고 우리의 삶의 유익으로 분명히 나타납니다. 이민 온 자들 중에서요 1.5세가 있습니다. 우리 박형원 목사님도 그렇고요 저도 49년 전에 한국을 떠나서 중학교 2학년 때 미국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우리 1세들은 자기가 원해서 미국을 떠나오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선택권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선택권에 의해서 왔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2세들은 이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문화와 이 땅의 언어가 자기들이 중심 문화가 되고 중심 언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1.5세들은 어떻습니까? 선택권이 없습니다. 낀 세대, 끌려온 세대.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그 무엇과도 전혀 상관없이 그냥 이 자리에 끌려왔다. 그래서 이 피해의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끌려와서요 교회에 나가 예배를 드리도록 했는데요 70년대는 중고등부 사역이 없었습니다. 예배당 저 뒤에 앉아갖고 누가 보기에는 아주 신앙 좋은 것처럼
보였지만요,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아세요? 이제 대학만 가면 봐라, 내가 교회 문턱 들어서나 보자, 이러한 이 마음을 가지고 저는 교회 끌려다녔습니다. 그리고 이 부모님들은 항상 저에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우리가 여기 온 건 다 너희들의 교육을 위해서야. 여러분, 근데 그게 믿어지나요? 하나도 안 믿어져요. 너희들의 교육을 위해서야. 그런데요, 뭐 문제만 있으면은 무슨 서류만 오면은 갖고 와서 번역해 달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어디 가서 또 통역할 일이 있으면요, 그러면은 때로는 학교도 못 가고 거기 쫓아가야만 합니다. 그리고요, 또 저희 아버님 뭐 야채 가게도 하고 생선 가게도 하고 세탁소도 하시고, 그러면요 주말이면은 토요일이면은 새벽 시장부터 다 끌려다니면서 부모님을 위하여 모든 일을 다 해야만 합니다. 그러면서 녹초가 돼버리고 맙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그래요, 웃으시면서, 다 너희의 교육을 위해서야. 하나도 안 믿어져요. 그래서 앞으로 두고 보자, 이러한 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걸 너무나 분명히 아셨습니다. 신앙이 없는 자가 예배당에 들어와 저 뒤에 앉아갖고 끙끙 앓고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보시면서, 하나님도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제가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대학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셨습니다. 눈물을 펑펑 쏟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그동안에 내가 전혀 어떤 의미 없이 교회 다닌 거에 대해서 얼마나 후회를 했는지 몰라요. 그렇지만은 뒤를 돌아보니까요, 제가 하나님을 원망하던 바로 그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죄의 손을 붙잡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인도하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손길로 나타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결국은 나는 끌려온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손길, 그리고 그 손길 안에 내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됐습니다. 79년도에 제가 어베나 미셔너리에 가서 미셔너리 컨퍼런스에 가서 선교사로 헌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제 아내를 위하여 5년을 기도했습니다. 미주에서 이 선교사로 나가겠다는 자매가 나올 것 같지를 않아요. 그리고 둘이 선교지로 나갔습니다. 여러분, 이 선교지로 나가면서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 17달 됐고요, 석 달 아직 100일이 안 된 그 두 딸을 선교지로 데리고 1990년도에 제 모교회인 영생교회 파송을 받고 나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1.5세보다 더 비참한 그러한 그 인생을 살아간다 생각하는 그러한 그 친구들이 누군지 아세요? MK들입니다. Missionary Kids. 선교사 자녀지요. 예, 선교사 자녀는요, 자기들과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끌려갔다는 이 피해의식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선교사 자녀를 The Third Culture Kids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남미에 갔다가 미국에 왔다가,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우리 박형원 목사님 볼 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얼마나 많은가, 스페니쉬도 하고 영어도 하고 한국말도 하고 그 다음에 국제적인 그런 그 매너도 갖췄고, 근데요 그 과정에서는 모릅니다. 마음속에 쓴뿌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 선교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애들도요, 인도네시아 있을 때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 그 과정에서요, 나무 위에 올라가 구아마 따먹고요, 그 다음에 파인애플 갖고 와 그러면 여러분처럼 냉장고에서 꺼내는 것이 아닙니다. 집 뒤에 가서 칼로 잘라갖고 그 다음에 갖고 들어오는 그런 환경에서 살았습니다. 바나나 뭐 이 모든 것들 아주 풍부한, 그렇지만은 그들이 어릴 때는 천진난만하게 다 모든 것을 즐기면서 살아갔는데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점점 힘들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들과 비교를 해요. 미국 한번 왔다 가면요, 그러면은 아빠 엄마를 원망합니다. 자기 나이 또래들은 가지고 있는 것이 훨씬 많거든요. 자기들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아주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들은 이것밖에 안 된다. 인도네시아에서도 주재원 자녀들과 선교사 자녀와 가지고 있는 장난감만 비교해도 그래도 너무나 뒤떨어집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자라나면서요, 항상 피해의식 속에 자라납니다. 그렇지만은 나중에 우리 자녀들 중에요, 미국에 이렇게 한번 방문하면요, 그러면 화장실에 가서 플러시를 하질 않습니다. 왜요? 항상 저희가 그랬죠. 한 세 번, 네 번 소변 보고 나서 플러시하라. 왜요? 물이 너무나 귀한데기 때문에요. 그래서 미국 와서 플러시를 하지 않아갖고 삼촌 이모한테 야단을 엄청나게 맞습니다. 그 과정을 겪고요. 그 다음에 또 한번 그 파셋을 틀면요 뜨거운 물이 나와요. 그러면 혼비백산해서 저에게 달려옵니다. 뜨거운 물이 나온대요. 너무나 신기한 거지요. 그러한 그 환경에서 한 번도 살아보지 못했기 때문에요. 이 과정을 다 겪었는데 나중에 신앙이 들어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아, 이 안에 하나님의 귀한 역사의 손길이 있었구나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신앙이 들어가고 나서 보니까요 어느 이 사건을 맞이하더라도요 자신감이 있어요. 다 넘어섭니다. 뭐 못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제 둘째 딸이 대학을 졸업하고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에 가서 자기 나름대로 2년을 섬기다가 다시 3년인가요? 다시 미국으로 와서 그 다음에 선교학을 공부하겠다고 플러신 학교에 갔습니다. 공부를 끝내고 났더니요 거기에 있던 총장이 부르더니 너 우리 학교에 남아갖고 일을 좀 해달라. 그래서 지금은 아카데믹 어드바이서로 있습니다. 왜요? 한국말 하지요? 영어 하지요? 인도네시아 말 하지요? 그리고 또 스페니시도 조금 하지요? 모든 언어권에서 오는 학생들과 다 친하지요. 그 다음에 그들과 어울리면서 그들을 도와주는 그 모습을 보고 너는 우리 학교에 꼭 필요한 인력이야 하고는 잡아두었습니다. 근데요 보니까 이 선교사 자녀들이 그러한 그 모습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랄 적에는 힘들었는데 다 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언어 무슨 언어든지 또 배우면 되지. 자신감 있습니다. 어느 그 상황에 갖다 놓는다 할지라도요 그냥 넘어서면 되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막히는 것이 없어요. 그 자신감이 어디서 올까요? 물론 삶의 경험을 통해서 오지만 그러나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분명하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끌려오셨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미국에 보내셨습니까? 여러분 중에 1세도 계실 거고요. 1.5세도 아마 계실 겁니다. 이 자리에는 제가 보니까 2세는 없는 것 같네요. 물론 이 앞으로 2세들도 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러나 여전히 그들도 부모의 디아스포라의 피가 그 안에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거치게 한 이 모든 것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신세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불편함을 이기지 못하면서 소극적인 자세로 살아간다면요 그러면 여러분은 팔린 자로 스스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을 이겨내며 그 뒤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손길을 알게 되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안에서 이제는 내 주변만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그리고 앞으로 이 땅을 디딤돌 삼아 세계를 변화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이 사랑의 손길로 사용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 선교사 자녀들이요 부모를 원망하면서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또 현지 문화를 경멸하고 현지 그 음식 치를 떨면서 살아간다면요 여러분 이것은 엄청나게 불행한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여러분이 삶 속에 한번 뒤돌아보시고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귀한 등을 역사의 아름다운 섭리의 손길을 보면서 이겨내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요셉이 인생을 보는 관점입니다. 요셉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 이 안에 나타납니다. 창세기 45장 5절과 7절과 8절에 오늘 이야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요셉은요 하나님이라는 말을 세 번 반복해서 사용을 합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주어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나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손길 속에 살았다라고 합니다. 5절 보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그러면서 이 스토리를 절정으로 이끌어내지요. 7절에 형님들이 나를 이곳으로 팔아넘겼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너무 자책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그 위에서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8절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그러면서 이 스토리의 결론이 뭡니까?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고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예, 여러분 만약에요 요셉이요 여기에 대해 삶에 너무나 아픈 그러한 것을 그냥 끌어안고 이겨내지 못했다면요 형님들을 보면서 그는 아마 저 원수들 그리고 또 그 이 힘 없는 그 유목민들을 자기의 그 위치에서 어떻게 하면은 저들을 이젠 처단할까 아마 이 생각밖에 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피를 나는 그 형들이 노예로 팔아넘기는 그 사악한 일까지도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다 감히 증언합니다. 그리고 삶의 과정에서요 시기와 질투로 동생을 팔아넘긴 형님들의 행위는요 충분히 죄가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완전히 상황이 바뀌었지요.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의 제2인자가 되어 국무총리로 형님들 힘없는 그리고 이젠 구걸하러 온 그 형님들 위에 앉아있는 그 사건 여러분 그 사건 하나로만 해도 우리는 아주 멋있는 그러한 그 클라이맥스를 보게 됩니다. 세상은 보통 이때 보복의 칼을 쓰는 거를 항상 머릿속에 그려내지요. 제가 살았던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가 그렇습니다. 중국 화교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중국 화교들은요 4대째, 5대째 100년 전에 그곳에 와서 정착을 하고 살아갔습니다. 근데 이 정착하는 과정에서요 가정끼리 서로 원수가 되고 서로 싸운 그러한 그 일들을 4대, 5대 넘어서면서 여전히 마음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수를 갚아야만 돼요. 그래서 이 마음속에 부담으로 그리고 항상 아픔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안에서 마음의 그 모든 홀가분함을 털어버릴 때까지. 여러분 중국 무술 영화 보시면은 아마 이런 것들 보셨지요? 두 가정이 싸웁니다. 한 가정이 힘있게 몰려와갖고 이 가정을 차단하는데요. 저들이 몰려오는 걸 알고 그 부모는 자식들을 마루 밑에 숨겨냅니다. 그러면요 이 자녀들이요 마루 밑에서 자기 부모를 처형하는 그런 그 사람의 얼굴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가요 그 다음에 그 마음에 담아 나중에는 자기가 무술을 단련하고 힘을 키우고 더 많은 사람들을 세력을 모아갖고 이제는 어느 정도 됐다 할 적에 그 가정을 처단하러 가죠. 그리고 가서 어떻게 합니까? 갈 적에는 바로 그 반대편에서는 또 자기 자녀들을 저쪽에 있는 나무 뒤로 숨겨냅니다. 그리고요 그 자녀는 그 나무 뒤에 숨어갖고 원수들이 자기 부모를 죽이는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서 또 그들의 얼굴을 분명히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는 시간이 지나서 또 완전히 서로 죽이는 그러한 그 싸움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저는요 이게 영화 속에 나타난 스토리인 줄 알았어요. 근데요 동남아시아에 가서 화교들을 보니까요 이 스토리가 삶에서 여전히 쓰여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고 복음으로 마음속에 이 원한들 마음속에 있는 여러분 그 독기 남성들이 독을 품으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가는지 아세요? 자기의 그 가장으로서 이 가족 명예를 지켜야 된다는 이러한 그 이 충성심 가족에 대한 충성심. 그런데 이게 언제 무너집니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음이 그 안에 들어와 용서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신 것이 무엇인지 알 때 이 모든 것들은 다 눈 녹듯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의 삶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나는 항상 진흙탕에 빠졌다 나오는 것 같다라는 그러한 그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진흙탕이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여러분이 삶의 태도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바로 신세에 한탄하지 않고 모든 과정을 뒤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냄새나는 진흙탕이 아니라 거기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끌어 이끌어 주시면서 그 다음 단계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에 이러한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찬양을 할 때요, 이러한 찬양, 저는 이 찬양을 할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근데 2절이 더 좋습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의 삶을 뒤돌아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안 미친 것 전혀 없다라는 그러한 그 간증이, 그러한 그 감사의 찬양이 절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잠언 16장 9절을 하나님 앞에 선포를 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자기 기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는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선한 의도와 목적을 이루어가는 데 내 자신을 쓰임을 받게 합니다. 바로 5절에 있지요.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은요, 요셉에게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만 아니라 오늘 교회를 통하여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궁극적인 의도입니다. 여러분은 바로 그 의도를 위하여 오늘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우리가 이 덕을 선전합니까? 예배당 안에서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현장입니다. 여러분이 어디 계시든지, 여러분이 사업처, 여러분의 학교, 아니면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는 바로 그곳에, 아니면은 누구를 만나는 바로 그곳에 십자가를, 그 능력을, 그리고 그 의미를 우리가 증명하는 데는 바로 이 안이 아니고, 여러분 여기에서는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고 세상에 나가서 증명하는, 그리고 그것을 드러내는 우리 니저지 초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시고 용서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능력의 손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요셉이 삶의 결론을 내린 것, 바로 우리의 삶의 결론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 주변에 유익을 주는 생명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의도가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